명절들은 잘 쓰셨습니까? 명절이 혹시 쉼이 아니라 짐이 되었던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인생은 원치 않지만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가끔 공부하는 것 꼭 말 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같이 말을 타지만 어떤 사람은 말 위에 앉아서 사냥도 하고 구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여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말 타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떨어질까 봐 고삐를 부여잡고 애쓰고 초긴장 속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말에서 떨어져서 질질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안 웃으신 모양인데요. 왜 실제로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공부하던 사람이고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 비유가 절실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진리와 방법이라는 철학적 해석학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꽤 어려운 책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친구가 자기는 의식을 안 하면 독일어를 읽는지 영어를 읽는지 불어를 읽는지 아예 생각조차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스위스에 태어나서 네덜란드에서 자란 덕분에 네덜란드어를 포함해서 거의 아마 의식을 안 하면 자기가 읽는 것이 불어인지 독일어인지 영어인지 의식이 아예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독일어 책이 이해가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몇째 줄에 나오는 단어의 근원을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적하는 그런 토론을 걸어와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참 저 사람 같으면 소원이 없겠다. 부러운 것도 없고 저만 하면 정말 인생 사는 맛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하냐? 나는 왜 말을 타고도 즐기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떨어져서 질질 끌려가는 듯이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에 또는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무진장 속을 썩는 삶을 그래서 인생 자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는 가운데 돌아가실 때는 삶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도 역시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만 해도 힘든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뭐가 가장 힘드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천국 아닙니다. 미운 놈도 있고요. 싫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위에 사람은 무섭고 아주 장난 아닙니다. 20년이 지나도 편해지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에 정말 무거운 짐 아주 많습니다. 사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짐인데 때때로 건강에 어려움 큰 짐 됩니다. 가족들이 부담이 될 때 그것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가족이 가장 가깝고 가장 힘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이 육신의 귀로 듣던 사람들 결코 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풍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대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통치를 했던 로마 제국의 철저한 철권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수탈이 있고 압제가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던 그것을 느끼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짐을 붙잡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초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이 짐을 지고 가는가를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힘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삶의 기본을 하기 위해서 짊어진 짐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똑똑하고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걸머지는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짐을 아주 무겁게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쪼개고 쪼개고 세분해서 율법이 하나를 말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10개, 20개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것은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평범한 수고와 짐을 진 그들을 향해서도 내려놓으라고 부르시지만 특별히 인생의 종교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강한 목소리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자 이제 그 짐을 십자가에서 지키고자 내가 여기에 왔고 너의 그 구원을 향한 너의 수고를 내려놓고 쉬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KBS가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한 차마고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참 흥미롭게 보는 가운데 한 그 장면에 히말라야 산 중턱에서 취재진이 서 있는데 밑에서부터 세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도사들입니다. 옷은 남루하게 그지없고 팔, 무릎과 발꿈치에 이 덧심 같은 것을 대고 그냥 걸어 올라오기도 힘든 길을 3배 1보를 하면서 올라옵니다. 세 발자국 뛰면 엎어져서 절하고 올라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신앙을 안 갖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도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배 1보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어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 잘해서 승진하는 것이 구원인 사람도 있고요. 박사학위를 따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구원인 사람도 있고요. 결혼 잘하는 것이 구원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인간 구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짐을 짊어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참 좀 안쓰러운 마음이 확 든 기사가 있었어요. 추석이 되어서 고향에도 돌아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뭘 사갖고 가야 되겠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끼고 자고 잘 때도 품에서 놓지 않던 스마트폰을 맡기고 긴급 대출을 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전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전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나마 뭐 맡길 것도 없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급하면 그럴까? 오늘날 젊은 세대의 처한 현실이 정말 촉박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삶의 올무가 되어서 얼고 메어 있는 인생. 그것은 단지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짐승은 억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웁니다. 압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수탈을 당하기 위해서 짐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민주국가에 정말 자유로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 짐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짐승들은 먹고 지낼만 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강한 짐승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동물원 가보세요. 약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짐승일수록 바쁘고 분주하고요. 사자, 호랑이 같은 놈들은 먹으면 늘 하는 것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빠져 잡니다. 그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우리 동물원 가서 열심히 사자가 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만 똑똑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을 떱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 7시에 하셔요. 근데 제 집에서 저는 저 수원 근처고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야 되는 건 저 강동 끝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대로 대학 교수들 늦게까지 자는 건 자신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딱 질색입니다. 제가 그거 약속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좋다고 이번엔 최근부터는 두 번씩 해달라고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아침마다 이걸 왜 내가 시작했나 후회 막심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리고 보통 10분 전에 다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더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는 준비를 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번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참 훌륭들 하십니다. 진담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 가운데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 봐야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오늘 기도한 제목대로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만들겠습니까? 좀 적당히 사세요. 그랬어요. 다 웃고 또 그러나 아마 마음가운데는 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수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는 그 사랑스러운 구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내 짐이 무엇이냐. 그 짐 일단은 내게 맡기고 그리고 주를 향한 다른 눈길을 가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명절 끝자락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볍게 가려고 하는 건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아멘 하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수고를 내 손으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들이 계시면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구원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똑똑하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일수록 이 무거운 짐이 큰 법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철학 선생이 돼서요. 또 철학 얘기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방인, 페스트 이런 글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짧은 단편 중에 시지프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지프라는 이 존재가 신에게 미움을 사서 붙잡혀가지고 영원한 벌을 받았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둥그런 돌을 커다란 돌을 굴려 올라가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밀고 올라가면 끝자락에 한숨을 돌릴만한 때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내려와서 주워 올리고 하는 그 벌입니다. 그러나 이 시지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모르 파티라 그래서요. 운명을 사랑한다. 그런 정신입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꿈꾸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운명이라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시지프의 혹독한 운명 가운데 웃음의 순간이 있다. 가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이 둥글둥글 떨어져서 내려가고 그 수를 주스러 내려오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웃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인생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역 광장을 내려다보고 왔는데 그 분주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인생인 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서 직장에 나간다는 이야기와 그것도 웃으면서 나간다는 이야기와 시지프의 얘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지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참아 고도로 삼배 일보하도록 잔인하게 몰아대는 영이 아니십니다.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거름나는 거름나며 냄새내는 풍기는 그 등잔을 끄지 않는 온유함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향할 쉼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명절 끝자락에 많은 쉼이 있었겠지만 혹시 그것이 힘이고 짐이 되었던 분들 이 시간 쉼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 말씀을 생각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휴식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은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우들한테 설교를 할 때 제가 가끔 그래요. 너무 쉽게 아멘이나 우리 이 3일교회는 제가 그걸 참 좋아해요. 너무 한국교회가 이게 막 습관성 또는 반사, 반응. 그래서 제가 우리 학우들에게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생각하고 갈게요. 우리 생각하고 아멘 하실게요. 그래야 돼요.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러나 그 주님께서 돌연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이 쉬는 것과 배우는 것 그렇게 잘 조화가 안 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시거든요. 이 배우는 것과 멍에는 당시에 그냥 그 일종의 통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제자도고요. 특별히 랍비들이 제자를 삼을 때 이제 내 멍에를 메라 하는 이야기로 제자를 삼는 그런 하나의 선언이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멍에는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양쪽에 두 마리가 끌게 되어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진정 이게 같이 제자와 선생이 몸을 같이 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그런 제자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쉬라 하시지만 곧바로 또 배워라 그렇게 하면 그렇지 공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의 그 복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갈 즈음에 제자 훈련 받지요. 뭐 또 그다음에 뭐 하지요 그러면 슬슬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토론토라는 곳에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교회 전체를 제자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빡세게 몰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제게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조용히. 전 선사님은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니까 이분이 바로 제자 훈련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목사님께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살살 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이 제자 훈련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디다. 어느 장로님이라고는 얘기 안 드렸어요. 정말 힘만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왜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라고 하십니까? 참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쉰다는 것은 어떤 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안한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일 텐데 이게 쉼을 주시겠다 해놓고 멍에를 짊어지우면 그것은 역설이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의 의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은 훈련 없이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를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저 한 사람 찬양할 때와 이렇게 2,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 힘이 나거든요. 앞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 박스 안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에요.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게 막 두들기는 것 같아도 제가 들어가서 저 두들기면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찬양 망가져 버려요. 저기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 3.1교회에서 저기 들어가서 저거를 치려면 아마 남 안 보는 데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마구 두들기는 것 같아도 박자도 맞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무엇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피조물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좀 쉬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엎어져서 자고 그리고 깨고 싶으면 아무 때나 깨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가서 직장에 나가고 그것이 인생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 4호선을 타고 지금 이렇게 저 3번 끝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두 차례 지금 오는 아침에 7시에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오후 7시에 또 한 차례 했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 전철을 타면요 승객의 3분의 2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 이게 등산로 쪽에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제가 한동안 저 북쪽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이 입에 암이 생기셔서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맡은 적이 있는데 35개의 지하철역을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쭉 타고 가는데 그 아침에 지하철을 탄 사람 대부분 다 등산객입니다. 교회 딱 복장을 보면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복장만큼 히말라야급입니다. 무언 놈의 짐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 말이죠. 그분들은 누가 짊어져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치고 그걸 메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게 그분들에겐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제 끝나고 또 숙대 입구에 가서 지하철 타고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하고 만나요. 근데 대부분 맨정신이었던 아침과는 달리 다 뭐 술이 이렇게 권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선원 모이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이 뭐 마음대로예요. 지 멋대로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들 참 저는 이런 기회에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분들과 다르지 않을지 않겠습니까? 홍대앞? 대학로? 또 아니면 내일 아침 이제 회사로 돌아갈 거 생각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쓸데없는 짐, 뭐 그것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지지 않는 꿈과 모든 야망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음과 더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제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무슨 프로그램으로서의 제자훈련이나 제자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제자도로 훈련받아야 하는 일이 끝없이 있어요. 아침에 적어도 수업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건 수업 시작하기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학교에 도착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게 스스로 제가 생각, 저는 뭐 저에게 제자 훈련시킬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흩어지기 시작하면 제 사명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끝없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지위가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우리 예? 여러분들의 간사님 예? 또 조장님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다 자기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향해서 매일매일 정진하는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멍에예요. 이 멍에는 따로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결혼하고 사람 엄청 됐습니다. 아내 눈치 보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들 눈치 보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그 훈련이에요. 네. 그 훈련입니다. 같이 사는 훈련, 아이들을 예, 가리키면서 인내하는 훈련, 예.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또는 학교에서는 선생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일이 필요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어디 가서 논문을 하나 발표해야 되는데 지난 여름에 괜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때는 뭐 여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몰리고 몰려서 추석이고 뭐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저도 순차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삶,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요. 때때로 우리들의 정말 가정이 우리들의 멍에가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멍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참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간사로서 한 3, 40명 형제 자매들 섬긴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장로님으로서 이 큰 교회에 정말 모범과 헌신으로 기둥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찬양을 인도한 아까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남한테 덕이 안 되니까 안 해요. 제가 하면 남에게 정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곱게 제가 할 수 있는 목걸이 높여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도 훈련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하늘나라에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그 수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의 훈련인데 그것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우리 삼일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특별히 젊은 날에 남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제자도의 열망이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셔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빛내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배우는 데 좀 애쓰는, 그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 공부건 우리 뭐 조장으로 간사로 훈련하는 일이든 또는 이제 다음 달에 이곳에 와서 제가 또 섬기는 특권을 누리는 기독교 세계관 학교이든 무엇이 되었든 배우는 열심이 있으신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강한 주의 군사로 훈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오늘 저녁 12시까지라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고요. 이제 마칠 텐데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그냥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예, 뭐 기대하는 눈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에 모인 짐승들 사이에 한 군데서 소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새들인데 불만이 보통이 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다리가 튼실한 거예요. 특별히 코끼리는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집단으로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들이 다 이렇게 삐직 튀어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다가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 튀어나온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리가 이렇게 계속되어야 한다면 뭔가를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좀 불만이 있을 법하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에 창고에 가셔서 뭔가를 가지고 오시더니 어깨에 탁 붙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탁 보니까 얼겹결에 뭔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쫙 펴보니까 이게 거추장스럽기가 또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은 더 입이 나와가지고 이게 혹 될라다 혹 붙였다. 이걸 어쩌라고 이러면서 불평을 하던 놈들은 영원히 날지 못하는 닭, 칠면조, 타조. 근데 그 중에 영특한 녀석들은 야, 이거 창조주가 뭔가를 주셨을 때는 이것은 선물이니 뜻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허우적거리는 놈들이 높이 나는 독수리며 제비며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어느 날 성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총신대학에서 꼭 20년째인데요. 서서히 서서히 철이 들어가요. 처음에 5년은 그냥 저 같은 죄인이 이곳에서 좀 가리키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는데 한 5년 지나가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만, 불평, 그 다음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두 번 사표를 냈었어요. 다른 학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있긴 하는데 점점 철이 들어요. 결국에 이 모든 짐과 힘과 얽어매인 이것이 결국엔 믿음으로 받을 때 나를 들어올리는 날개라.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잡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아멘하고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편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따라서 이 두 쌍의 멍에 한 편의 어미소 아니면 스승이 메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도 오라는 멍에를 주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우리를 성자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이고 이것을 아멘하는 심정으로 오늘 힘을 얻으시고 내일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독수리 날개치는 능력을 바라는 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송을 할 건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주를 떠나서 멀리 계신 분들 돌아오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더욱 예수 잘 믿어 독수리 높이 날개치듯 올라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초대와 우리들에게 주신 격려와 도전을 생각하며 이제 한 30초 조용히 주님 내일 우리들에게 주실 삶을 이와 같은 휴식과 평안과 삶의 용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간구하고 주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